심폐소생술 하다가 말았죠. 그죠? 심폐소생술은 어떤 거라 그랬어? 심장과 폐를 소생시키는 기술이죠. 그죠? 말뜻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인공적으로 우리가 526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인공적으로 혈액순환을 시켜서 뇌에 산소 공급과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순환시켜줘서 이게 다시 심장이 뛸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뇌사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근데 이걸 빨리 해야지, 아주 그 적절한 시간 내에 해야지 우리가 이런 뇌사 상태를 겪지 않고 예방하고, 그죠? 빨리 호흡이 돌아오고, 좀 맥박이 돌아오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소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얼마가 지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뇌사 상태가 일어난다 그랬죠? 예, 4 내지 6분이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6분 이내에 우리가 혈액순환이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돌아오는데 왜 뇌사 상태가 일어날까요? 뇌에, 그렇죠. 예, 뇌에 산소 공급이 안돼 있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뇌의 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이런 심장마비가 생긴 대상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가장 빨리, 그죠?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빨리 119에 연락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할수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주도하고 그분의 이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119가 이제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단계가 어떤 게 있었죠? 첫째는 누가 탁 쓰러졌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어깨나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응이 있으면 어때요? 자, 호흡과 맥박이 정상인지 확인을 하고, 그죠? 괜찮으면 회복 자세를 취해준다 했잖아요. 뭐 특별히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 없죠? 예. 호흡과 맥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경우죠. 없을 때 우리가 하죠. 그죠? 그래서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119에 연락을 하고, 그죠?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혹시 인공 자동 심장 충격기, 그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지, 우리가 인공 제세동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AED라고 보통 관공서에 가면은 이렇게 뭐 해놓고, 저기 구비 부츠 벽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자가 한 명일 때는 스스로 본인이 빨리 119 신고하고, 혹시 확실하게 알면은 자동심장 충격기가 가까이 있으면 가져와서 하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자동심장 충격기보다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분한테 자동심장 충격기를 좀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머, 나는 자동심장 충격기 한 번도 사용도 안 해보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증 공포하고. 그리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사용을 안 해봤더라도 갖고 오면 거기 설명서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침착하게 설명서를 보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뭐죠? 반응 확인하고 도움 요청하고 두 번째까지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가슴 압박을 한다 그랬죠. 예, 가슴 압박하는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오늘은 복습입니다, 그죠? 가슴 압박을 시작할 때는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 그죠? 거기 2번에 보면 대상자의 가슴 중앙인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 이렇게 해놨죠, 그죠? 우리가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 막 당황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부위는 양쪽 이렇게 가슴이 있으면은 그죠? 양쪽 우리가 그 저 꼭지 있잖아요. 양쪽 저 꼭지에서 선을 이렇게 해서 요 중앙 하시면 됩니다. 그죠? 선을 이렇게 보고 그 중앙에 그죠? 이렇게 손을 대고 하면 되죠, 그죠? 근데 손을 어떻게 하죠? 손꿈치죠, 이게. 예. 이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가지고 하려면 내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손을, 가슴 중앙에 손을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손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힘을 줘야 돼. 여기에 힘을 줘야 돼. 그죠? 그래서 내 온몸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무릎을 굽혀서 직각이 돼야 되죠. 조금만 그림을 보시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옆에서 이래 하려면 잘 안 됩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그냥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가지고 사람한테 이래 무릎을 대면 안 되고 바닥에 무릎을 대고, 그죠? 사람은 내 다리 사이에 있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분을 만나서 그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리셨다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죠, 그죠? 정말 그 아주 우리가 그 뭐 심각하게 공부를 안 해도, 그죠? 간단하게 이런 거를 우리가 접하기만 해도 주변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굉장히 응급 상황에서는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놓는 것도 이래가 뭘 하겠나 이래 싶어도 실제 당하면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돼야 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속도는 분당 100 내지 120회, 예, 속도로 가슴이 약 몇 센치 눌릴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가슴이 쑥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5cm 정도 쑥 들어갔다가 계속 눌러가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손을 올려줘야 되죠. 근데 손을 떼면 안 돼요. 힘을 안 주면 됩니다. 처음에 누를 때는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서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올라오죠. 그 손을 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내가 몸을 이렇게 힘을 줬다가 힘을 뺐다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눌렀다가 올라왔다가 눌렀다가 올라왔다.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그죠? 분당 100 내지 120회 같으면 어때요? 1초에 두 번 해야 되잖아요. 하나 할 때 두 번 해야 돼요. 하나 할 때. 그냥 뭐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해야 할 동안에 두 차례를 해야 돼요. 평균. 그죠? 그렇게 해야 분당 120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100회에서 120회까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전문가들도 오래 뭐 혼자서 못합니다. 교대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5cm 정도 눌리도록. 6cm 눌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5cm 정도 늘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압박하고 이완하는 시간의 비율이, 누를 때는 압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일으켜서 다시 누를 준비를 하는, 압박할 준비를 하는 시간은 이완이 되는 거죠. 저 심장이. 그래서 압박 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50대 50이라고 했죠. 그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그래서 거기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얘기,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죠? 가슴 압박에 효과가 없어요.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 유지. 그죠? 기도. 우리가 이 숨을 쉬거나 이렇게 할 때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기도가 뭐 접쳐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손으로 어떻게 해요? 목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 그죠? 올려줘야 되지. 기도가 이렇게 똑바로 되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여기 이렇게 해요. 한 손을 대상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그죠? 옆에 계시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이제 거리 유지 때문에, 그죠? 지금 그게 안 돼서 그런데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이렇게 베켜주죠, 그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한쪽은 턱 밑에 이렇게 해서 받쳐주면 어떡해요? 이게 좀 똑바로 되겠죠, 그죠? 절대 이렇게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유지는 바로 이렇게 해줘야 공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떡해요? 우리가 구강 할 때는 우리가 숨을 불어 넣어주면, 그죠? 잘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 대신 코로 이렇게 세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코도 막아줘야 되고 이런 걸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공호흡이잖아요. 기도 유지를 하고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가슴 압박까지 했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도 유지하고부터 이제 그 가슴 압박까지는 복습을 지금 했습니다. 자,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은 사실 그냥 그 대충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슴 압박까지입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면 기도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자신 없으면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다, 이거죠. 예. 인공호흡은 이게 대상자의 어떻게 해요? 입을 기도 유지를 하고 나서 입을, 그죠? 대상자의 입에다가 어떻게 해요? 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 입에서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딱 붙여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걱정을 하시더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나는 여자인데 남자면 어떡하노? 나는 남자인데 여자면 어떡하노? 예. 근데 이 사람이 또 건강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그죠? 근데 보면 뭐 주변에 준비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런 게 걱정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근데 딱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근데 혹시나 내가 손수건이나 얇은, 두꺼운 건 안 됩니다. 얇은 손수건이나 뭐 이렇게 면으로 된 뭐 끄즈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끄즈 손수건이나 이런 거 있다면 얇은 거는 이렇게 좀 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고 공기가 안 새야 되니까 입을, 내 입을 더 크게 벌려야 돼요. 대상자 입보다. 그래서 크게 벌려서 밀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코를 막아줘야 되죠. 한 손으로는 코를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 있죠. 그렇게 하고 숨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호흡이 되는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럴 때 너무 조심해야 될 건,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숨을 불어넣어줘가지고 너무 심하게 이게 되지 않도록. 이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그 해서 이제 이렇게 불어넣어 보고 가슴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우리가 숨을 불어넣어주면 가슴이 이렇게 좀 올라옵니다. 폐가 팽창되는 거. 폐가 팽창되니까 우리가 숨쉴때 어때요? 가슴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죠? 예. 요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슴을 많이 올라와야 좋은 걸로 생각하고 막, 아유, 막 많이 올라오게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슴 상승이 눈으로 관찰될 정도로만 호흡량을 불어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불어넣어주면 너무 심하게 들어가가 어디로 가요? 기도로 들어가야 될 기, 1분을 식도로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식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위가 팽창하게 되겠죠, 그죠? 위가. 그래서 배가 불룩해지거나, 이렇게 상복부, 위쪽 배가 불룩해지거나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가 팽창하지 않도록 이게 아주 과도한 환기가 되면 과도하게 불어넣어주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조자가 입대 입 인공호흡을 망설이는 경우에는 보호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얼굴 덮개. 근데 이제 이런 게 준비 안 됐을 때는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하고 난 뒤에 만약에 대상자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충분히 또 예방적인 어떤 처치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입대입 인공호흡을 통해서 이제 이게 전염, 뭐, 질병이 뭐 전염된다든가 이런 거는 크게 많이 있지는 않지만 혹시나 이분이 뭐 결핵이나 그죠? 이런 그 요새처럼 뭐죠? 코로나19의 이런 비말 감염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성, 그죠? 이런 것들이면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또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나도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큰 문제는 안 생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조물주가 참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내가 아주 응급 상황에서 살려야 될 때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 하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숨을 불, 인공호흡을 내가 숨을 불어넣어줘도 가슴이 안 올라오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기도 유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했는데 이게 기도 유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이런 그 가슴 상승이 잘안 보입니다. 잘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하고 30대 2의 비율로 유지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의 비율은?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의 비율은? 지금 바꿨습니다. 그죠? 내가 순서를. 2대 30.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험에 웬만하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인공호흡 대 가슴 압박 비율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2대 30.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은 30대 2. 이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0표 3개. 구조자가 나 혼자일 때, 한 사람일 때는 가슴 압박 30번 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2번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 2번은 아주 천천히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10초 이내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덟, 아홉, 열할 때까지 두번 해야 돼요. 10초 이내로 두 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죠. 예. 그 다음에 인공호흡 두 번은 몇초 이내? 10초 이내. 이거 시험에 1분 이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틀렸죠? 근데 헷갈려가지고, 아, 1분 이내 이거는 맞는 줄 알고, 다른 거를 체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옳은 것은 뭐, 잘못된 것은 이런 거를 쭉 찾는데, 4개는 잘된 거, 하나는 잘못된 거, 또는 네 개가 잘못된 거 하나가 바른 거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요게 인공호흡 두 번을 1분 이내로 한다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건 아니죠. 틀렸죠. 그죠? 구조자가 두 명 이상이면은 한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을 해주고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2분마다, 그죠? 2분마다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를 해주는 거죠. 그죠? 2분마다 또는 5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줄 좀 꺼놓으세요. 이거는 빨간 거 없어도. 1주기는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두 번, 30대 2잖아, 그죠? 요거를 두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주기가 30대 2니까 5주기면 요거를 다섯 번 하는 거죠. 다섯 번. 자, 그래서 2분마다나 5주기 심폐소생술 후에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해 준다. 그래서 임무를 교대할 때도 가슴 압박 중단을 최대한 짧게 해줘라. 이렇게 하죠. 그죠? 쉬는 시간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중단되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길면 안 됩니다. 혼자서 너무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은 의사들도 지금 혼자서 끝까지는 잘 못해요. 보면. 그래서 빨리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뭐 그 안부백이라고 하는데 삽관 기도 삽관을 기도의 간헐리를 이어가지고 인공적으로 우리가 계속 숨을 불어 넣어주고 가슴 압박하고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하거든요. 그 이렇게 기도 삽관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 그 입 안에 이 안에 기도에 관을 넣어줘요. 관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런 고무로 된 백이 있어요. 그걸 안부 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눌러주죠.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숨을 불어 넣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가슴 압박 막 하다가 이것도 하다가 가슴 압박 하다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래서 임무교대 시에는 이 두 번, 2분마다나 5주기, 그죠? 5주기를 하고 교대를 해주는데 이 교대할 때도 가슴 압박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줘라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자가 호흡이 좀 돌아왔다. 그죠? 호흡하고 맥박이 좀 돌아왔다. 그런데 의식은 없지만 호흡이나 맥박이 돌아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 눕혀서 회복 자세를 해줘야 된다. 한쪽 팔을 바닥에 이렇게 대고 우리가 누우려고 하면 이렇게 돌려 눕혀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쪽 팔은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는 어떻게 좀 구부려줘야 되죠. 한쪽 팔 다리는 바닥에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구부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고개도 옆으로. 그 그림 보면 있죠? 1, 2, 3, 4, 요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팔을 이제 혹시 잘못 이렇게 막 넘기면 다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반대로 할 때 우리가 팔을 항상 굽혀줘야 되죠. 위에 팔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회복 자세 있죠. 혀나 구토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 혹시나 의식이 돌아오면서도 혹시나 올리거나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하면 구토를 하더라도 토물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고 기도를 안 들어가고 기도나 위로 안 들어가고 다시 이게 입 밖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응급 대처를 해야 될 상황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질식 상황이나 경련 상황이 있었죠. 그죠? 이때도 우리가 어때요? 고개를 될 수 있으면 경련 때는 자극을 안 주는 게 좋지만 혹시 침이나 막 이런 게 굉장히 벅적벅적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나올 때 이게 잘못 넘어가서 혹시 기도를 막으면 안 되니까 고개만 살짝 옆으로 돌려줄 때가 있다. 입안에 뭐가 많이 있을 때는 그걸 손으로 꺼내거나 닦아주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그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가래가 많거나 이럴 때도 고개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자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일어날 수가 없고 자기가 아직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회복 자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532페이지. 자, 가슴 압박 소생술. 우리 가슴 압박 아까 많이 했잖아요. 이거를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 하죠. 그죠? 손으로만 하는 심폐소생술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게 보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주로 많이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어떤 그 사로서 요양보호사로서 우리가 대상자를 응급처치를 할 때 이 심폐소생술만 하죠. 가슴 압박 소생술만 한다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중에서. 그래서 요거는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흐름도 하면서 거기 있죠. 그죠? 532페이지. 반응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했어요.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하면 119 신고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했는 거 요약해 놓은 겁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내가 확실히 몰라도 금방 머리에 안 떠오르고 이래도 요새는 휴대폰을 다 갖고 계시죠. 그걸 스피커폰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응급 그 구조 응급 그 의료 상담원이 지금은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시라고 다 지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말에 따라서 내가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호흡이 있는지 아니면 비정상이지만 호흡이 조금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순환이 맥박이 좀 잡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없으면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맥박과 호흡이 있으면 아까 회복 자세를 해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으면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온다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동심장 충격기는 전원을 꽂으면 지가 스스로 충전하면서 말을 다 해요. 기계에서. 기계에서 말을 하고 물로 닿으세요. 뭐 지금 충전 중입니다. 리듬 분석 중입니다. 그리고 패드를 붙여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예,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없으면 좀 쓰기가 어려운데 전기가 없어도 충전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 써요. 그거는. 대개는 보통 다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 전기를 쓸 수 있다면 꼬박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그렇죠? 어쨌든 뭐 짧은 시간 내에 하더라도 119가 빨리 오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돌판에서 쓰러지면 전기 못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디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전기를 금방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실내 같으면은 연결해가 쓸 수 있지만은 바깥에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심장 충격기가 대상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아 이분은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심장 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필요 없으면은 아, 이분은 심장 충격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2분간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고 다시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됩니다. 2분간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2분간 심장 가슴 압박 소생술을 하고 난 뒤에 심장 리듬을 다시 분석을 하고 충격이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 심장 충격은 가슴 압박 소생술 이런 거는 그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동 심장 충격기가 지금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사람이 할 때도 가슴 압박 몇 분간? 몇 분간 하고 우리가 교대하라 했어요? 교대를 할 때 2분간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동심장 충격기도 2분간 자동심장 충격을 하고 난 뒤에 스스로 또 이분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분 후에 심장 리듬 분석을 해보고 또다시 해야 되면 심장 충격을 해야 되면은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고 불필요하면은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동심장 충격기를 쓰는 방법이죠. 자동심장 충격기 적용은 우리가 보통 가슴에 붙이는 두 개의 패드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는 패드가 있어요. 그 패드가 이제 심장의 어떤 그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갖고 이 기계에 전달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신호들을 분석하고 전달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재세동이 필요한, 이 재세동이라는 말은 없앨 제자예요. 요거는 제거한다 할 때 있죠. 그죠? 이게 세동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우리가 흔히 재세동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동 재세동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세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임종은 안 배웠죠. 그죠? 임종할 때 보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떻게 쉬죠? 숨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얕고 아주 그죠? 막 빨리 그죠? 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어때요? 굉장히 깊고 천천히 그죠?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러다가 하는 이제 이런 막 가슴에서 돌 구르는 소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의학용으로는 체인스톡 호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체인이 막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묵직하고 깊은 그런 힘든 소리가 나거든요. 자,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사망하기 직전에 보면 이 심장이 팍 뜬다고 해야 되나? 그죠? 심전도가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세동.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탁 멈춰버린다. 요거를 이제 없애주고 정상으로 돌려주는 정상으로 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자동심장 충격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심장에 탁 대면은 그죠? 심장이 놀래가지고 전기 충격에 의해서 놀래가지고 푸득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물러나세요 하고 두 개의 패드를 가지고 지금 시작합니다. 충격 시작합니다 하고는 탁 하면 심장이 탁 막 사람이 막 붕 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죠? 심장이 이렇게 사람이 전기 충격에 가니까 의식이 없지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법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요 사용법은 시험이 참 잘 나오는데 밑에 보면 일반적 4단계 있죠. 일반적 4단계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를 꼭 아셔야 돼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오면 첫째 전원을 켭니다. 물론 전기를 꼽을 수 있으면 꽂고 이렇게 켜도 됩니다. 근데 다 충전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오프하는 전원이 있으니까 전원을 일단 켜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붙여야 됩니다. 두 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뒤에 보시면 534페이지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자, 우리가 여기 요 가슴이 요쏙 요렇게 돼 있는 쇄골 있죠, 그죠? 요 밑에 붙이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그죠? 그다음에 왼쪽에는 가슴과 겨드랑이 중간 겨드랑선이라면은 어떻게요? 이쯤이죠? 여기에. 그 패드 부착 위치가 거기 있죠, 그죠? 옆에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참잘 나와요. 그림으로도 나올 때도 있고. 요렇게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 네, 중간 겨드랑선, 네, 붙인다. 그래서 패드 붙이는 위치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패드를 붙이고 나면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데, 이 자동 그 심장 충격기에서 지금 분석 중이니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는 이거 해가지고 하던 동안에는 심폐소생술을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제 내가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멈추고 손을 떼야 돼요, 대상자한테서. 그다음에 이 기계가 자기가 이제 심장 리듬을 분석해 보니까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요? 자기가 그 제세동 이제 심장 충격을 하기 위해서 이 기계 자체가 충전을 합니다. 스스로 이제 충전을 지금 또더 합니다. 에너지 충전을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요게 충전하는 동안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심장 충격을 가슴 압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슴 압박을 시행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예, 분석을 해보 충전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어때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네 하면서 충전하죠, 그죠? 충전하고 충전이 다 되면 이제 모두 물러나세요. 이렇게 모두 물러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주변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좀 떨어지라고, 환자한테서 떨어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떨어지고 난 뒤에 자동으로 기계가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건강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잘 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심장은 다 전기 충격이에요. 우리 몸에 이 심장에도 전기가 있고 전극이 있거든요, 우리 인체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심장이 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멈춰버리니까 나중에 우리 몸이 그걸 못하니까 기계로 이제 대신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공부하려고 하면은 뭐 1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것만 1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이게 충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우리가 가슴 압박을 시작하고 30대 2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또 반복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 리듬 분석을 몇 분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그 도표를 보면서, 그죠? 2분마다, 2분 간격입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자동 반복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그래서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이나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이제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19 구급대가 이제 알아서 이제 이 심장 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제 앰뷸런스 태워갖고 병원으로 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선의의 응급 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게 있죠. 선한 사마리아 조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혹시 가슴 압박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지면 어떡하노, 이제 그 걱정을 하셨거든요. 이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게. 제 응급 의료 법률에 이제 그 이런 면책 조항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하다가 그죠? 고의가 아닌 그죠?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은 면책을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20대 청년이 80대 할머니가 이제 가게에 일을 하시다가 셔틀을 뭐 이렇게 뭐 올리는 거였는지 내리는 거였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약간 셔틀을 그 움직이는데 잘 못 하셔가지고 그걸 도와주다가 셔틀가 갑자기 팍 내려오면서 할머니 머리를 쳐가지고 할머니가 쓰러져서 돌아가셨어. 집 병원에 가서. 그 자리에 쓰러진 건 아니고 돌아가신 건 아니고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그 청년을 구속을 했어. 그렇죠?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한번 아마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막 댓글도 많이 쓰고 그죠? 뭐 실제로 뭐 전화도 한 사람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는 사람들은 선의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건 인공호흡이 아니고 셔틀을 내리는 걸 도와주려고 했는데 셔틀가 갑자기 팍 내려오면서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팍 떨어지면서 할머니 머리를 쳐가지고 할머니가 나중에 그 뇌 손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금방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구속시키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선의를 해줬는데 그럼 누가 이제 앞으로 도와주겠느냐 노인들을. 아무도 못 도와줄 것이다.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막 굉장히 그런 항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이 선의였던 거는 맞고 그죠? 그래서 풀려나긴 풀려났는데 벌금을 많이 냈더라고. 벌금을 몇백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으로 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 그냥 모른 척하고 갔으면 괜찮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게 할머니가 끙끙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좀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심폐소생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제 항상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아마 조금씩 보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하다 보면 갈비뼈 부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 사람이 일부러 그 손상시키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어쨌든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 것들로 뭐 벌을 주거나 벌금을 매기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치료는 그냥 해주죠. 대개는 병원에서 그냥 해줍니다. 갈비뼈가 붙을 동안에 입원해서 이제 안정, 갈비뼈는 부러지면 그냥 안정만 하고 있으면 크게 뭐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먹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니까 안정하고 그래서 한 달 이상 이제 누워 있어야 되니까 코로 이제 안정하고 이래서 입원해야 되니까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치료와 관련된 뭐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대개는 보면 이제 환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 처치에 대한 부분들은 공부를 다 했죠. 지금 그죠? 자, 여기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한번 그 요약만 딱 하고 넘어갑시다. 한번 복습합니다.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구조 뭐였죠? 고통경감 514페이지부터 쫙쫙쫙 넘어가면서 중요한 것만 짚어봅니다. 상처나 질병 악화를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응급처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응급처치의 목적은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전구를 하나 그려놨죠. 그죠? 꼭 알아두기 이렇게 하면서 전구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죠. 전문적인 치료는 의료인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그래서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러졌을 때, 대상자가 쓰러졌을 때도 어떻게 해요? 119에 연락하고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가슴 압박까지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훈련을 받아가지고 인공호흡하는 거하고 다 배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꼭 의료인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돕는 방법은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상태를 보고 일단 반응을 확인하고 119에 신속히 신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이고 어쩌고 어쩌고 하고 막 당황해가지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신속하게 신고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19에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도와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다쳤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순서부터, 그죠? 처치를 해주고, 가능하면 대상자를 옮기려고 하지 마라. 그죠? 119가 도착할 때까지는 그냥 옮기지 말고 있다가 119가 오면 도와서 같이 그 운반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은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전문 의료인에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은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약을 뭐 급하게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죠?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혔다고 생각되는 약물들이나 아니면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뭐 구토를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약물을 먹어서 뭐 약병이 있다든지 봉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챙겨가지고 병원으로 같이 가져가서 의료인에게 인계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대상자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거나 응급처치를 하거나 했을 때 항상 그 물품이나 소지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챙겨놔야 됩니다. 제가 아마 그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보면 우리가 급하게 사람을 살리느라고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다 보면 주변의 거를 좀 소홀히 해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나면 꼭 그걸 찾아요. 근데 꼭 못 챙겼을 때만 또 희한하게 잘 찾더라고. 뭐 이때 잘 챙겨놓으면 또 그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죠? 근데 어쩌다가 내가 한번 못 챙겼을 때가 있는데 그때 또 보면은 유난히 또 그걸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노인들은 보면 의치나 이런 것들이 응급실에 가고 이러면은 또 그러고 심폐소생술을 할 때 의치가 이렇게 있으면 그거 좀 빼놓고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다 떨그덕 떨어져가지고 기도를 팍 막 아프게 기도를 막아가지고 오히려 사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의치를 했다면 의치는 좀 빼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의치보다 뭐 거의 다 대부분 임플란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얼마 뭐 우리가 한 20년 한 뭐 10년 전까지도 의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요새는 조금 그게 적더라고. 대부분 보면 임플란트를 빨리 하고 이러셔가지고. 의치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노인의 특성에서 잇몸이나 이런 것들이 수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의치가 잇몸에 딱 맞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들어갈수록 자꾸 잇몸이 수축을 하니까 이게 커져요. 의치가. 그래서 떨그덕떨그덕거려. 잘못하면 툭 빠지고, 그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고 뭐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해야 되잖아. 삽관하고 이렇게 기도 삽관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심폐소생술 하고 이러면 이가 들끓으면 안 되잖아요. 좀 턱 떨어질 수 있고 이러니까 기도를 막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일단 빼놓고 하는데, 깨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내 이 좀 주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이가 어디 있는지 그거부터 찾아요. 의치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어치를 찾아 산만리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해야 될 질병 응급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질병이나 응급 상황. 이거는 첫째 우리가 질식했죠, 그죠? 질식을 할이 질식 대상자를 우리가 봤을 때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침을 크게 해가지고 좀 뱉어내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516페이지에. 절대로 손가락을 넣어서 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하면 그 이물질이 더 넘어가서 기관지 쪽으로 더 넘어가가지고 기도를 이막더 있잖아. 이제는 굉장히 정말 힘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절대로 손으로 빼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기침을 크게 해가지고 뱉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방법? 하임리법이죠. 하임리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죠? 명치 중간에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 본인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그죠? 주먹을 쥔 엄지 손가락이 배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 손 이렇게 올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후 상방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뒤로 이렇게 미는 듯이 해서 위로 딱 흔들어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쫙 하면서 올려 서야 된다는 거죠. 막히는 거를. 똑같은 거 먹다가 노인들 갑자기 막히는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의식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게 간단하게 집에서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임리법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하임리법이 안 되죠. 대상자가 협조가 돼야지 이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119 신고하고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련, 그죠? 경련은 뇌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경련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 경련도 하면서 의식 장애가 있죠. 본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깨고 난 뒤에 뭐 약간 와 그랬노 막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어르신 아까 왜 그러셨어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괜히 자존감 떨어지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없었던 듯이 그냥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때요? 주변이 안전하도록 위험한 물건들 치워주고 혹시나 아까 이야기했죠? 구토나 아니면 입안에서 막 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고여 있거나 이러면은 고개만 옆으로 살짝 돌려주고 그리고 머리가 혹시나 이렇게 막 하다가 머리가 뭐 다칠 염려가 있으면은 밑에 아주 부드러운 수건 같은 거 살짝 넣어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게 경련을 하면 숨 쉬는 게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 경련을 할때좀 쉽게 할수 있도록 넥타이나 그죠? 또뭐 혹시 목이 이렇게 톡 조이는 그런 그 난방 같은 거 단추 이런 거 풀어줘. 그다음에 벨트 풀어줘야 돼요. 여자들도 혹시 보고 그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목에 혹시 꼭 조이는 뭐 반지 같은 거 하고 있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게 뭐 청바지 콱 조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풀어줘야 돼요. 단추를 좀 풀어줘야 돼요. 부끄러운데 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 경련이 잘 생기는 질환이 뇌전증, 간질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간질이라고 했죠, 그죠? 이 뇌전증 있고 그다음에 노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너무 뜨거울 때 밖에 나갔다가 열사병, 그죠? 이 열을 못 이겨서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도와드리는 방법은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화상이 있었죠. 화상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화상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관찰해야 될 게 어떻게 해요? 열 손상인지 흡입 손상인지. 요새 참 불이 잘 나더라고요. 그죠? 얼마 전에 이천 뭐 물류 창고인가 그 뭐 그 공사하는 데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48명이 사망했나? 아무튼 예? 아 38명이 사망했어요. 그 하여튼 38명이 사망했다는 지금 성인들이 38명 사망했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저 뭐 이 불이 나면 열 손상도 있지만 흡입 손상이 아주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나 이런 데 그 화상을 입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그죠? 그래서 기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흡입 손상인지 열 손상인지 빨리 확인을 하고 이분이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의식이나 반응 수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부위의 화상을 많이 입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화상의 수준은 우리가 1도, 2도, 3도 이렇게 있었죠. 그죠? 1도는 우리가 보통 햇볕에 화상 입는 거 약간 불그레 하면서 나중에 표피가 벗겨지죠. 좀 따끔따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닐 때 선크림을 좀 잘 안 바르고 햇빛에 그대로 막 강하게 여름에 노출되면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햇빛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정도가 1도 화상이죠. 그죠? 표피에만 이렇게 불그레하게 생기고 약간 따끔하고 며칠 있으면 좋아지죠. 그러면서 피부가 이제 이게 표피가 좀 벗겨지면서 이제 회복이 되고 나중에 표피가 다시 생기죠. 이거는 회복이 잘 됩니다. 그 다음 2도 화상은 표피도 파괴되고 그 다음에 진피까지 손상되죠. 그죠? 진피까지 손상되면서 이제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 물집은 생기면 어때요? 통증이 좀 심하죠. 통증이 심한데 이때 이거 저기 물집이 이렇게 보면 맑은 물이 들어있어요. 요거를 갖다 바늘과 톡 터뜨리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감염돼서 더 큰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거는 이제 처치를 하고 약 바르고 나면 물집이 자연적으로 며칠 있으면 한 3일쯤 지나면 말라요. 그대로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자꾸 그런 게 생기면 우리가 손이 가고 자꾸 터뜨리고 싶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어머니들이 뭐 바늘을 갖다가 아주 소독한다고 불에 열에 달가가지고 톡 터뜨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깨끗하게 좀 유지를 해주고 연고 같은 거 바르고 사가지고 그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죠. 그렇게 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통증은 한 3일 정도 있으면 줄어들고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2도 화상은 14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했죠. 그죠? 3도 화상은 화상 중에서 제일 심각한 화상이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피부 아주 깊숙한 곳까지 화상을 입는 것을 우리가 3도 화상이라고 하죠. 그죠? 표피, 진피, 지방층, 조직까지. 그죠? 근육까지. 조직 세포, 근육까지도 우리가 손상이 되는 것을 3도 화상이라고 하고 이 3도 화상을 입었던 부위는 재생이 안 됩니다. 조직이.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보면 아주 매끌매끌하게 이렇게 피부가 없죠.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은 만약에 우리가 뭐 눈에 안 보이는 부위는 뭐 그대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지만 눈에 보이는 부위라면 예를 들어서 뭐 손등에 그렇다 팔에 그렇다 이렇게 하면 평생 이게 짧은 팔에 그래도 평생 짧은 팔 못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미용상 문제가 있으면 요즘은 이제 피부 이식을 해주죠. 그 피부 이식도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여하간 예방을 해야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들은 그죠? 5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분 이상 찬물 5도에서 12도 정도, 섭씨 5도에서 12도 정도의 찬물에 15분 이상 담가주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화상면이 확대되는 것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염증도 억제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통증도 줄여주죠. 막 따갑고 쓰린 게 찬물에 좀 담그고 나면 좀 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빨리 씻고 그렇죠? 절대로 흐르는 물에 우리가 보면 환불을 대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좋지 않다 했죠. 왜 그럴까요? 직접 흐르는 물에 이렇게 되면 물이 떨어지는 압력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더 있다. 그죠? 손상을 더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옷이 딱 붙어 있으면은 그 옷을 벗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라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상 부위에 뭐 장신구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빨리 빼주고 그죠? 최대한 빨리 빼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부종이나 상처가 생기면 빼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물집이 생기면 절대로 터뜨리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나 얼굴이나 입술 이런 점막 부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 그죠? 이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무조건 모시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입술이나 이런 데에 화상을 입게 되면 입술이 막 부어가지고 입을 막아버린 그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입을 벌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력, 청력 다 나빠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냥 뭐가 물이 끓어도 그죠?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모르고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약하잖아요. 손도 뭘 잡는 이 힘도 굉장히 악력도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들다가 쏟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몸을 또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같은 뭐 젊은 사람들은 빨리 피할 수가 있지만은 어르신들은 빨리 피하지를 못하잖아요. 관절염이나 몸이 뭐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피하지를 못해서 그대로 몸에다 쏟아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집에 전구, 콘센트, 플러그 뭐 이런 것들 혹시 위험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이 있는 것들은 잘 그 관찰하고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해 주는 거 좋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르신들이 있는 댁에는 그 안전 점검을 해가지고 화재 감지기 이런 걸 달아주든 주는 운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그 뭐야 주방에 이제 뭐 그 쿡탑 같은 거 그러니까 가스레인지죠. 가스레인지를 많이 썼는데 이게 요즘 이제 전기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전기로 많이 쓰는데 이걸로 바꾸는 게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다고 생각돼요. 잘못하면 전기 그것도 불이 또 금방 식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참 끓이다 보면 야는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불꽃이 없어져요. 불빛이. 그래서 그냥 끄매, 그죠? 그냥 끄으니까 불 없는 줄 알고 손댄다고 막 닦는다고 또 닦고, 그죠? 이러다가 감전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은 늘 사용하던 게 아니면 그런 거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어르신한테 편하다고 그걸 바꿔주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익숙하게 쓰던 걸 쓰도록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 맞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골절이 있죠, 그죠? 골절. 골절은 이제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우리가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 부위를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다리에 골절이 생겼다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게 좋죠. 누워서 들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앰뷸런스로 병원으로 이동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팔이 부러지면 우리가 움직일 수는 있죠. 다리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걸을 수는 있는데 그 대신 팔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팔에 뭘 부목을 좀 대주든가 이렇게 해서 팔을 움직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고 안정을 시켜서 그 불안하죠. 부러지면 통증도 너무 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기도 합니다. 자, 내가 안 부러지면 부러진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고 다 아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그냥 많이 아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손상된 그 골절된 부위의 장신구, 뭐 반지나 팔찌나 뭐 발찌나 이런 것들 꼭 빨리 빼주고, 그 다음에 이 골절이 되면 혈액순환이나 이런 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추워질 수가 있어요. 담요나 이런 것들을 좀 덮어줘서 따뜻하게 보온해 주는 게 좋고, 금방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퉁퉁 부어오르죠. 대부분 이제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어떤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다리에 골절이 돼 있는지 넘어졌는데 아프긴 아프다 하고, 그래서 다리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반대쪽 다리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기 시작하고 통증과 더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냉찜질을 좀 해주는 게 좋다 했죠. 그죠? 아까 화상을 입었을 때 찬물에 담궈주면 뭐를 예방한다 그랬어요? 부종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대되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골절 때도 냉찜질을 찬 걸 가지고 찜질해 주면 부종을 좀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증도 조금 덜 해요. 그러면 염증이 좀 천천히, 염증이 금방 이제 좀 막 이렇게 생기는 거를 예방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증상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양측이 다를 때 혹시 골절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종이나 기능 상실은 움직일 수 없거나 아프거나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할 때 통증 부위 부러진 뼈끼리 이렇게 움직이면, 자부터 무릎뼈 같은데 탈라면 이렇게 움직이면 뭐 뿌주죽 뿌주죽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들. 만약에 뭐 사고가 나가지고 이럴 때는 뼈가 툭 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손으로 밀어 넣어준다고 밀어 넣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 안에 아마 부러지면서 뼈의 파편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낼 수 있으면 그런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출혈이죠. 출혈, 이거는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출혈이라고 하는데 빨리 지혈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출혈이 어떤 원인이든 간에 또 상처가 어떤 거든 간에 제일 먼저 출혈을 멈추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혈, 지혈을 제일 먼저 해줘야 되죠. 그죠? 이 지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혈 부위를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그죠? 만져야 되잖아요. 눌러줘야 되잖아. 그러면 맨손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손 씻고 장갑 끼고 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멸균 꺼즈를 이용해서 상처에 덮고 그 다음에 장갑 낀 손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눌러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가 계속 눌러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압박 붕대를 이렇게 감아주는데 너무 당겨서 타이트하게 해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도로 압박을 해줘라. 그죠? 그리고 출혈 부위는 항상 심장보다 높이 위치하도록 해주라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약물 오남용 및 중독은, 이거는 고의나 실수로 잘못 약을 먹었거나 너무 많이 먹었거나 먹어야 될 약이 아닌데 먹었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럴 때는 그 약이나 또 구토했는 게 있으면 구토물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병원으로 가지고 가서 의료진에게 제시를 해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25페이지에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꼭 복용하고,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을 의사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단골 병의원이나 약국을 정해서 다녀라. 나를 잘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요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것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요거 꼭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한 문제씩. 그래서 녹차나 커피, 카페인, 이 녹차나 커피나 뭐 홍차나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했죠, 그죠? 약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죠? 우유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되는 게 있죠, 그쵸? 칼슘이죠. 예.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을 때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특별히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자몽 주스, 그죠? 이것은 이 약의 부작용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철분제는 뭐하고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고 그랬죠? 오렌지 주스죠. 예. 아, 칼슘은 우유, 그죠? 그다음 제가 궁합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칼슘하고 우유하고, 그다음에 철분제제하고 오렌지 주스하고 이런 것들은 같이 먹어도 좋다, 그죠? 그럼 자기가 먹던 약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서 뭐 얻어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약을 보관할 때 냉장고에 보관해야 될게 있고 또뭐 냉암소에 보관해야 될거 있어요.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거,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시된 대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혹시 보관할 때 혹시나 어떤 데 보면 냉장고가 우리가 온도를 맞춰놔도 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잘 관찰하셔야 돼요. 얼지 않도록. 자, 그다음에 오늘 했던 심폐소생술 있죠, 그죠? 단계 첫 번째 심폐소생술 단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527페이지 있죠? 같이 해요. 첫째, 반응 확인이죠? 아, 두 번째, 도움 요청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슴 압박이죠? 네 번째, 기도 유지죠? 다섯 번째, 인공호흡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돌아오면 뭘 해야 되죠? 인공호흡까지 해서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다면 회복 자세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이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의 비율은 2대 30. 네, 기억 잘 하시네요. 예. 근데 시험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마시도록. 인공호흡은 2입니다, 항상. 예. 인공호흡은 두 번. 예. 심폐소생술 한 주기 하고, 30분이 한 주기, 그 다음에 그 주기에 인공호흡 두 번이 같은 한 주기가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 4단계 중에 전원을 켜고, 두 번째, 패드 붙이고, 세 번째, 심장 리듬 분석하고, 네 번째, 예, 물러나라 하고 제세동을 시행하게 되죠, 그죠? 요네 가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534페이지. 패드 부착 위치 기억해 놓으세요. 또요 반대로 요래 그려놓는 경우 있습니다. 왼쪽에 심장이 있죠? 그 심장 가까운 부위에 붙여야 되겠죠? 왼쪽은. 그래서 왼쪽 겨드랑이선 중앙에 붙인다. 근데 이거를 박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에 여기 쇄골 밑에 떡 하고,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놓는 거 혹시 잘못하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왼쪽 오른쪽을 그 시험 칠때 위치를 잘 확인하세요. 자, 오른쪽 패드는 빗장뼈 밑에. 우리 요 쇄골 있죠, 그죠? 요 쇄골을 빗장뼈라고 합니다. 요 쇄골 밑에, 그죠? 붙이고 오른쪽. 내가 이쪽 하니까 자꾸 뭐 스님들 이제 이쪽이라 가지고 그랬는데, 오른쪽 쇄골 밑에, 빗장뼈 밑에. 그다음에 왼쪽 겨드랑선 중앙에, 그죠? 중간 겨드랑선에. 그래서 왼쪽은 항상 심장 쪽에 붙인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드 붙이고 심장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 시행하고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하고. 예. 자, 응급 대처 상황은 이제 나오면 다 100점 맞으시겠죠, 그죠? 예.